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라. 손해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얻는 삶이 아니라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날도 지내셨는데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떡국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세상을 헤쳐나가고 인내하며 믿음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배우고 깨닫고 도전된 말씀 순종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몇 개월 전에 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이민자의 그런 블로그를 읽고 함께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뒤늦게 깨달은 인생이란 여정. 어제 나의 동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동서는 그동안 1년 힘차게 투병하다가 그렇게 가기를 꺼렸던 응급중환자실로 실어갔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말끔히 정리해놓고 들어갔다. 이 동서가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느꼈다. 아마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 알았으면 그토록 바둥바둥 치열하게 그리고 각박하게 살지 않아도 됐을 걸 하는 후회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나도 이런 걸 인생의 황혼의 때 다 돼서 알게 된 것 같다. 예전에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30대에는 받을 돈 다 받고 한 푼도 깎아주는 것 없이 냉정하게 장사했다. 물론 손님이 아닌 사람에게는 화장실 사용도 허락하지 않았고 공중전화 쓰게 동전 좀 바꿔달라 해도 나는 손님이 아니란 이유로 그냥 없다고 보냈다. 돈통에 동전 가득 쌓아놓고 그건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있었는데 나의 손님도 아닌데 내가 왜 화장실 휴지와 물 등을 쓰게 해서 손해를 봐야 하나 하는 생각과 나를 힘들게 은행에 둘러서 하루 장사에 필요한 동전을 바꿔놨는데 왜 손님도 아닌 사람들에게 친절 베풀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쩔쩔매하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나의 장래 손님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나의 계산은 한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히 했다. 결국 이렇게 하다 쫄딱 망했다. 싸다. 사실 장사는 조금 미친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했으니 망할 수밖에. 말하자면 너무 각박하게 살았는데 이런 걸 진작에 깨달았으면 그나마 삶이 조금은 더 편안했을 것 같은데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알게 되니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예전 젊을 때에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아이들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해 입히고 싶은 마음에 악착같이 살았다. 내가 들어간 원가의 비용과 마진을 확실히 계산해 받았다. 지금 살아보니 이렇게 쉽고 즐겁고 보람있는 삶을 왜 그리 각박하게 살았는지 후회가 된다. 한 미국 이민자의 이런 고백의 글을 제가 읽고 같이 나눴습니다. 손해보는 삶.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터득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손해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학교가 갈 때 그런 말 합니다. 야, 너 학교에 가서 절대로 얻어맞으면 안 돼.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보니까 누군가에서 맞고 돌아왔어요. 너 이렇게 맞고 다니냐면서 오히려 부모가 아이에게도 화를 내고 큰소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고 소중한 물건을 제값을 주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잘 쓰고 있는데 봤어요. 내가 지불한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세일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 내가 손해를 봤네. 그런 마음을,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손해본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로 손해봤다고 느껴집니까? 우리가 이토록 싫어한 일에 손해본다는 느낌 올 때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십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남녀의 애정에서도 무조건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현실적으로든 서로 주고받는 것에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관계가 삐끄덕거리게 되고 나중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남과 관계 속에서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판단이지요.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면 나는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은 이 손해봤다는 말은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상대방도 물론이죠. 자신이 정한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손해본 자예요. 이용당했어요. 억울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정한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올라갈 때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떨어지면은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봤자 손해가 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유익이 되거나 손해가 된다고 결정하는 판단은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바른 교회 생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생활은 기준은 다 그분이 정하신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상급과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에서 세상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을 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 생활, 인생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손해보는 그 믿음 삶의 원리를 함께 배우고 그 길로 가게 되는 신앙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되나, 선을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셨어요. 인간의 구원, 죽음과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선물로 인해 가지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이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말씀합니다. 베푸신 군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그늘에 살고 있는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구나. 처음에 뉴욕에 왔을 때 저희 외삼촌 가족이 먼저 뉴욕에 정착하셔가지고 운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또 린튼이라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많은 격려와 또 좋은 삶의 지침을 애틀랜타에서 받게 하시고 대학에 갈 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신학교 갈 때도 애틀랜타에 있는 어느 미국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그 신학교에다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통해서 제가 많은 학자금 혜택을 받고 저 보스턴에 갔는데 거기에도 한국인 이세뛰는 그분이 저 인베스먼트 투자회사에 다녔는데 그분이 신학교에다 또 많은 재산을 기증해가지고 제가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또 학교를 빚없이 잘 마치게 됐다는 것. 그 이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필요한 때마다 채워준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살 수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정착 과정까지 평생을 살아보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에게 베푸신 죄 용서함, 영생의 선물, 성령의 대자신, 이 모든 것이 베푸신 은혜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노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든자면서도 너무 자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뭐 라며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내가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베푸신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나에게 집중될 때 있어요. 내 안에는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생각해요. 나만 바라볼 살아갑니다. 나의 일에만 푹 빠져 살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복이든지 지식과 기술의 은사든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아가는 것이 바른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원문의 뜻은 은혜를 목적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바른 동기와 목적이 먼저 설정될지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나 즐거움의 대상으로 끝나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아서 베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유머가 뛰어났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운동신경이 뛰어났기 때문에 못하는 운동이 없었어요. 거기다 음악성이 아주 좋아가지고 피아노도 잘 쳤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보니까 보석을 훔치는 보석 도둑이에요. 춤을 잘 추다 보니까 외모가 좋다 보니까 많은 사교계 여자들하고 춤을 추면서 보석을 훔치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 하다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이 사람이 주인인지를 몰랐지요. 보석 훔치는 도둑인지를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결국 나중에 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장기 복역을 하고 나중에 나왔어요. 추록하는 날 소감을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지난 일생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훔쳤습니다. 나는 부모님, 선생님, 많은 친구들, 많은 명사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재능도 건강도 기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은 도둑질밖에 없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은 여자들의 보석만 훔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훔쳤어요. 은혜를 사모한다면서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큰일이죠. 받은 은혜는 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 은혜는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고 산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지난 날 동안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실 때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한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옥합도 깨트릴 수 있고 귀한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종종 뉴스에 소식이 들립니다. 이렇게 연초가 되고 큰 명절이 되게 되면은 보이지 않게 또 알리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소개가 됩니다.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동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되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질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을 주시고 구원 이후에 일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선한 일이에요. 건강과 물질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형편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가 따라옵니다. 그런 면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증거 가운데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형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타국의 종으로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한 그 가족에서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팔려 나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고생고생 죽을 고생하다가 낮은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온 천하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에 빠지게 됐어요. 형들을 13년 만에 총리의 위치에서 식량을 얻으러 온 타국에서 찾아온 그 그야말로 구걸아온 그런 피난민의 그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위나무, 원수를 위나무에 만난다더니 바로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남이 그렇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드디어 갈고 갈았던 복수의 칼을 사용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보면 요셉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을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도가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27절 28절 전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니. 28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령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천국으로 바로 부르지 않으시고 죄와 어둠과 가난과 온갖 모순과 문제투성인 이 험난한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는 점점 칠흑처럼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함을 통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신을 어디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아 다 쏟아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르신 그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세상에 하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신분을 받았을 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영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말합니다. 상황이나 내 느낌에 따라 줄어들지 않도록 컨시스턴하게 하라는 것이죠.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귀한, 중요한 그런 VIP가 아닙니다. 불량자, 어느 누구도 쉽게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 언어와 피부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자들에게 상관하지 않고 모든 자들을 다 그렇게 대하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또 삼손의 아버지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꼭 천사를 만나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돼야 돼요. 디도서 1장 6절에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감독 또는 장로, 영적인 리더,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말씀합니다.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 있으며 교회 영적 리더십 가운데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행을 좋아하고 자기 것을 덜어서 손님을 잘 대접해야 돼요. 주님의 일꾼입니까? 주의 리더입니까? 교회의 사명자입니까?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리더십의 귀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신앙의 의무예요. 모든 자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기술 문명의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사는 이 시대는 점점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부한 자는 더 부하는 극단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더 많은 것을 계속 마음껏 누리지만 없는 자들은 쪼들리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극심한 가난뿐만 아니라 심적인 박탈감의 늪에 빠져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빈곤의 문제, 사회복지의 문제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부르는 미국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죠. 그럼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일에 관심을 두고 아무리 붓고 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증거가 나타나지 않다 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폴리텍 대학 자동차학과에 김관권 교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교수 임신인데 지금 윌체어에 앉아 계세요. 이분이 너무도 가난했던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정비하는 일로 취업하게 되고 나중에 야간학교 공과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1990년도에 자동차 정비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직업훈련학교 교사로 전문대 교수로 가르치다가 갑자기 머리를 다치게 돼가지고 전신 마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점점 회복됐지만 이렇게 휠체어를 타야 되는 하반신 장애가 찾아왔어요. 그의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지난 22년 동안 장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약 2,000대를 점검하고 수리해줬다. 그런 내용을 제가 작년에 읽은 적이 있어서 나누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몸도 겨누기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힘들게 배운 기술, 시간을 내드는 건 쉽지 않지만은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이 쉽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권면도 주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여러 원칙이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 선한 일 하다 보면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의도대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들리는 소식 보면은 오히려 도움 받은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럼 더 힘든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선을 행했으면 이렇게 나에게 보상을 줘야 되는데 선을 행했는데도 내 삶의 현실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게 둘 것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 갑시다. 믿음의 가족들, 교회 안에 영적 식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 곳에서 큰일 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후서 3장 13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낙심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전사가 아르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면 더 이상 바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공로의식에 빠지기보다도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선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원리예요. 두 번째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는 잣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 다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야 받는 사람이 부담이 없게 되지요. 본문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이 아실 것은 하나님의 때는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의 때 인간이 누리는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점 하나 정도로 금방 가요. 우리가 엊그제 송구영 신예배 들었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지 않았어요. 금년도 금세 빨리 지나갈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 영원한 시간에 그 비교하다 보면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르심의 때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하셨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다지만은 금생과 내세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영원할 때 하나님께서 놀란 기쁨으로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경제 원칙이에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셨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하셨습니다.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손해라면 그게 안 되지요. 내가 손해라면 나의 식구들만, 자녀들만 주는데 바쁘. 이것은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린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가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 선한 행위를 의미하지요.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의 그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손해를 안 보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베풀며 남을 윤택하는 것이 나에게 형통케 하는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 미국에, 전 세계 감리교, 메토디스트 교단을 창설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300년 전에 사역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향력을 100년에 걸쳐 이룬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어떤 역사가는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100년을 갔답니다. 다시 100년이 넘었어요. 300년이 넘어도 지금도 요한 웨슬리의 신앙의 유산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겨준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가능한 한 모든 장소에서, 가능한 한 모든 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선을 행하라. 실제로 이분은 그 많은 찬양곡을 지으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저작료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지만 세상에 떠날 때 딱 10파운드를 남겼답니다. 20달러를 남기고 딱 썼는데 이 존 웨슬리의 그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곳 인디안에도 IU 헬스라는 그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감리교 교단의 거예요. 저 시카고에도 노스웨스턴 대학, 뭐 여러 대학들이 감리교 제대로 속했는데 바로 요한 웨슬리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너무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은혜가 이 세대에 흘러난다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고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눔의 큰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밥도 사시고 남을 구제하시고 베푸는 삶을 의도적으로 습관화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삶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과 보람이 예전보다 더욱더 넘치게 되고 주는 자의 복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에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축복을 기쁨으로 다해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복된 삶의 비결임을 꼭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 선한 일에 동참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